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흘러떨어지는 꿀은 너의 입에 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이라고 번역된 노페트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흘러떨어지는 꿀이라는 뜻입니다. 꿀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꿀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노페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흘러떨어지는 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꿀과 송이 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비유하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꿀과 송이 꿀 이런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내 입에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송이 꿀처럼 참된 지혜의 유익이 됨을 잠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꿀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는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함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아주 인자하고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우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잠언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정말 좋은 것을 손에 꼭 쥐어주고 싶고 그것을 꼭 받았으면 좋다고 여길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예를 들면 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 유언을 하든지 유산을 물려줄 때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다른 때와 좀 다른 표현으로 내 딸아 이렇게 더 특별하게 뭔가 이제 마지막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소중한 것을 주고자 할 때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손에 꼭 쥐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까지 꼭 주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들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실 때 얼마나 애틋하고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지나가는 어간에 꼭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삶을 윤택하게 보람있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텐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지혜와 명철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때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이틀이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에 기대서 흘러가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 행복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죠. 죄 아래서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삶이고 어리석음과 무지로 죄악으로 뒤엉킨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단히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속에서 생애적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참 기쁨과 인생의 참 만족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순간에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경험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지혜로운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인도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롭고 명철한 삶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진리를 그럼 추구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는 지혜가 너의 영혼에 그와 같음을 알아라. 만일 내가 찾으면 그러면 미래가 있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잘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이 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듯이 이 꿀과 같은 지혜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고 이것을 찾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장래가 라고 번역된 아하리트라는 단어는 뒤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복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을 그냥 한글로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달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내 장래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처럼 한글 성경을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그냥 막연히 미래가 잘 풀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그 끝이 복될 것이다. 아주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티그와 이 단어의 뜻은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다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소망 티그와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자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미래와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결국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궁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겠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지혜라는 것은 죽음, 그 이후에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여간에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던 자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제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로티카레트라는 말인데 잘라내다 혹은 뿌리채 뽑아내다 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절대로 잘라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영생의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삶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신바람 나게 살아볼 만한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날이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날들이 이 세상의 날들이 우리에게 전부고 그 이후에 날이 없다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서럽고 원망스럽고 원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 80, 90 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그 인생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졌다고 할 때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서럽고 원망스럽고 예?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냐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만약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 인생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80년이라는 시간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한 점과 같은 시간인데 그 7, 80년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북녘당이나 이런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이런 곳에 태어나서 평생을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언제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발각이 돼서 총살을 당하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7, 80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복된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7, 80년 가득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고 그렇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지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큰 집으로 이제 새로 지은 멋있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단 며칠 동안 임시 처소에 저 창고 같은 곳에서 좀 이렇게 구기고 잠을 자야 불편하게 한 며칠을 살아야 돼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까짓고 뭐 며칠 안 있으면 진짜 이제 멋있게 지은 우리 다 각자 방이 있고 아름다운 집에 이제 곧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될 텐데 그 며칠 뭐 예, 창고 같은 데서 사는 거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며칠만 참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가치임을 믿고 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 저희 지금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이 수요일날 저녁에 피곤한데 교회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또 멀리 집에까지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느라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인생을 삽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수록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영원히 거하게 될그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거룩한 삶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넉넉하게 하시지 않아요. 왜? 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면 그 나라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좀 하루라도 더 살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라도 내 인생에 나를 연수를 좀 늘려가지고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 나라에 가고 싶겠냔 말이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요하고 넉넉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겠습니까?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채워가라는 것이죠. 곧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실 그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잘 견디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굳건한 마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천국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질을 보여주는지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고 그냥 맛보고 즐기고 재밌게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 아니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여, 너의 의로운 자의 집에 매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의 눕는 곳을 황폐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지고 그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의인을 까닭 없이 공격하는 악인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런 시도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잠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여. 13절에는 내 아들아, 15절에는 악한 자여,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멸시하면서 백주에 의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이 악인의 정체를 악한 자여라고 부르면서 명백하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 아들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듬뿍 담아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면 여기서는 악한 자여, 악한 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엿보지 아랍이라는 단어인데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항상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죄 없는 의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저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예?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울까? 악한 흉계와 계략을 항상 숨어가지고 가만히 어떻게 하면은 의인들을 공격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울까?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엿보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언제나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의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죠. 항상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처소를 헐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을 자기들이 갈취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들을 꾸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마련한 처소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악인들이 까닭 없이 그 의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짓들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의 집과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자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인들. 예?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서,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악의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성도 여러분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통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악인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의인은 이러한 악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7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한두 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처럼, 완전히 패배해버린 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고난을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의인이 힘이 더 셉니까? 악인이 힘이 더 셉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훨씬 많고 악인이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힘을 모아서 의인을 찍어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악이 선을 찍어 누르고 선을 뭉개버릴 수 있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절대로 핍박받거나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 성경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왜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악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고 악과 타협하거나 악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세상에서, 약한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것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의 편에 서서 악을 두둔하고 악과 연합하고 악을 높여주면 우리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의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악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우겨 싸매물 당합니다. 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밉보이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당함을 그럼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왜 의인의 고통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영혼이 연단을 받으면서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통해 고난받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패배하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정금처럼 만들고 무쇠처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자비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분입니다. 재앙이라고 번역된 라라는 이 히브리 말 라, 악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 무슨 얘기냐?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악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지만 악인은 결국 넘어져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악인을 주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든 망하든 악인을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의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 젖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끝이 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